좋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을 시작하는 9월 1일 첫날 새벽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의 마음을 맞아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온 가족들을 또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9월을 시작하고 경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9월 첫날 또 주님들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지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있었는데 우리 홍익교회도 산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하네요, 그죠? 예, 교회 올라오면서 참 힘들지요. 뭐 차 타고 오르는 건 맞지만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내리셔서 우리 홍익 동산까지 걸어 올라오시는 분들은 참 힘드실 거예요. 예, 더울 때는 얼찌도 더운지 땀으로 샤워하고 와야 되고, 겨울은 춥고 미끄럽고 무슨 바람이 또 그렇게 찬지, 그죠? 올라오기가 참 쉽지 않죠. 참 그런 보면서 우리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시다. 아이, 가까운데 시설 좋은 교회 많을 텐데 굳이 이 험한 산 위에 여기까지, 더군다나 골고다 언덕 계단까지 있는 데까지 올라오시나, 얼마나 참 귀한지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오시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축복했던 내용이 시편 92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올 때, 홍이 교회 올 때 부르는 찬양, 홍이 교회 올 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9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훈련, 제자훈련을 시작했지요. 저는 이제 사역훈련을 시작했는데 수요일 오전 또 그 목요일 밤 어제 했는데 이제 방학하고 첫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냈느냐, 방학 중에 제일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봐라, 그렇게 나눔을 하는데 한결같은 얘기가 온가족 수양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온가족 수양이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는 분들은 안 오셨던 분들은 뭐 다른 얘기 하시고, 온가족 수양이 오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지난 방학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온가족 수양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밥이 맛있었고요, 시설이 좋았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제 마칠 때 또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교회 수양관이 되게 시설도 좋고 주변 경관도 좋으니까, 아이,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당 규모가요, 한 3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규모예요. 300명 들어가면. 교회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우리 여러분, 이 송구영신예배때라든가 이럴 때처럼 한번 교인들이 다 들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 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그죠? 밖에 서 있고 뭐 지하 문화관에 있고 뭐 난리인데, 교인들이 한번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보통 그렇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전체 교인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를 짓습니다. 그게 적당한 거고, 물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배, 세 배로 짓지만 믿음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짓는다면은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돼요. 900명, 1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 좌석이 900개나 1000개 정도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되면 땅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 땅이 보통 한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그 정도 되려면 한 600평 정도 돼야, 서울 시내에서 600평 정도 땅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보통 그냥 좁지만은 한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것 같아요. 뭐 약소교회나 문화교회나 가까이 있는 교회를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600평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따져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막한 일이죠. 예. 우리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땅을 계속 사야 돼요. 예. 땅값도 보니까 여기 동산 위에는 너무 싸고 또 밑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요. 그죠? 어쨌든 간에 땅을 자꾸 많이 사둬야, 그나마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득해요. 막막해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지금 우리 실력으로 힘으로 뭐 땅을 600평 좋은 자리, 우리 다 원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마장역 근처라든가 이렇게 교통 좋은 곳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 예. 그 땅값이 여기보다 두 배, 세 배나 비싼데, 예. 거기다가 땅을 600평을 산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든 물론 앞으로 땅이 나오면 교회 주변이든지 뭐 마장동에 땅이 나오면 무조건 땅을 사야 돼. 우리는 땅을 사서 600평을 만들어 놔야 그 600평에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이 땅 가지고는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 좀 많이 삽시다. 예, 땅을 좀 허물 많이 하세요. 이왕하는 한 1,000평씩 좀 허물하세요.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고 600평을 사고 뭐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고 그건 너무 아득한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서 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가 상가에 2층인가 3층이가 있는 건물이래요. 상가에 2층, 3층이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주인이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4천만 원인가를 올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막 상가 교회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예, 상가 교회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근근히 하는데 4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그러고 막 교인들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마련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4천만 원을 헌금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교에 헌금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금 전세금이 없으면 교회가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 4천만 원 겨우 마련한 것을 왜 북한 선교에 헌금하라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받고도 이걸 돌려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 지금 교회가 내 쫓기게 되었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그 전세금 마련한 돈을, 교인들이 마련한 돈을 헌금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나 돌려줘야 되나 참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1년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세금 인상분 4천만 원을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건물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 건물을 통째로 샀대요, 그냥. 그 상가 건물 전체를 통째로 그냥 사버렸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과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전세금을 주신 게 아니라 건물을 통째로 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건축 헌금도 하고 땅도 많이 허물하세요. 9명만 허물한다 그러시네. 9백밖에 안 돼. 땅은 많이 허물하세요. 허물하셔야 돼요. 예, 많이 하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하나님의 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제발 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는 좀 건물이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장애인들도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예배당을 지어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건축 헌금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선물로 예배당을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 힘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연히 예배당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2편은 그러면 우리 홍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예쓰고 힘쓰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는 뭐냐면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시편 92편 자 1절 2절 시작. 지존자여, 시편건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존이다. 예. 자, 지존자여,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지존자여, 세상에서 가장 높고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여, 시편금, 줄이 10개 있는 것, 그죠? 가야금은 줄 몇 개예요? 12개. 금은고는? 6개. 어이, 주영길 집사님은 제가 뭘 묻기만 하면 대답을 잘하세요. 참 상식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 그죠? 가야금 12개, 금은고 6개, 시편금, 줄이 10개인 악기 모양이에요. 비파, 수금, 다 이제 현악기인데, 쉽게 말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만 말해,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하프, 금은고, 가야금, 해금, 아쟁, 드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님께 감사,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싶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싶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주의 밤마다 밤에는 또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베풀다 알리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고 했어요. 상번제. 번제는 번제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번제를 성전에서 아침에도 드리고 번제를 저녁에도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노래도 해야 되겠지만은 물질로 표현해요. 물질로. 왜? 물질이 우리에게 소중하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표현하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표현이죠. 그 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어요. 그걸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 항상 바치는 번제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번제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진짜 마음이 행복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예, 뭐니 뭐니 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 그죠? 사랑한다는 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는 말, 누군가가 내게 고맙다, 제발 고맙다 하는 그런 말들이 좋지요, 그죠? 예, 좋지 않습니까? 예, 별로 그런 말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어제 8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칭찬하게 했는데 칭찬도 못 들으셨어요? 예, 예,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뻐요, 그죠?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제가 잘 아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사랑한다 그럴 때, 고맙다 그럴 때 참 행복하죠. 김정은이가 저를 보고 아 고맙다 잘한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미국 무슨 대통령이 저를 보고 고맙다 사랑한다,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홍익규의 성도님 사랑한다, 감동이 있으세요? 이 감동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내게 소중한 사람이 저를 보고 사랑한다 그럴 때, 제게 고맙다 그럴 때 참 좋은 거예요. 어제 저기 아침도 저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 보고 그래요. 너무 고맙다, 고맙다. 아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게 소중한, 내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아 최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 어제는 우리 하림이가 어디 지방에 어디 여행 갔다가 어디 밤늦게 돌아왔어요. 밤 11시, 12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아빠 사랑한다고 저를 탁 안아주면서 아빠 사랑해 그럴 때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죠? 예,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내게 소중한, 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 그럴 때, 고맙다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홍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시다, 그 말이죠. 예?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경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이 하늘로 날아갈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춤을 추시죠. 저는 봤어요, 하나님 춤추시는 거. 성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춤추시는 것처럼 봤어요. 하나님 춤추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 그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거다 하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주님, 홍익교회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홍익교회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홍익교회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뭐냐면, 자, 7절 봅시다. 악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풀같이 멸망한다. 그죠? 악인들은 풀같이 멸망한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패망하리로다. 죄악을 향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로다. 흩어지리로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건조한 땅인데 3월, 4월 되면 이른 비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새싹이 막 풀이 돋아나요. 풀이 돋아나고 그 풀 가운데는 또 꽃이 가득하게 돼요. 꽃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해요. 백합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얀색 백합화, 그 백합화가 아니고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아네모네라고 해서 아주 빨간 꽃이 피어요. 빨간 꽃이 그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빨간 꽃이 들판에 가득 피어요. 3, 4월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아주 그냥 너무 예쁜 꽃이 들판에 가득.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면서 들에 핀 저 아네모네를 봐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피었는데 갑자기 저 요르단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요. 시루크라고 해서 그 바람이 이제 4월, 5월 되면 쫙 불어와요. 그게 불어오면요 한순간에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그 풀이 꽃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사라져버려요. 꽃이 사라져버려요. 언제까지? 또 늦은 비가 올 때 11월까지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판에 풀이 가득하고 파란 풀이 있고 빨간 아네모네가 들판에 그냥 쫙 피었는데 그게 시루크라는 바람이 부는 5월이 되면 한순간에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말라버려요. 10편 기자는 그걸 보면서 악인들이 저렇게 패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악인들이 저렇게 패망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다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11절 시작.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나를 치는 자들의 향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했던 악인들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 제가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로 원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 악인들이 다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그죠? 예.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는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예.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악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 정욕을 다 끊어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것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지. 온 성도들이 자기의 죄악을, 육체적인 정욕을 끊어버리고 신성한 성품, 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곳곳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곳곳에서, 모든 교회 학교 부서에서, 모든 사랑방에서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성도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육체적 정욕, 악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홍익교회 성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로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6절부터 11절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도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여,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주여,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자, 12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네, 이건 뭐냐면 의인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의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의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의인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의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예를 들면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의인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인데 이 의인을 뭐로 표현했느냐 보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표현했어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쳤던 그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종려나무 잎이 참 크잖아요, 그죠? 잎이 굉장히 강하고 크니까 이게 왕성한 생명력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백향목, 이스라엘 주변에서 제일 좋은 나무, 나무가 단단하고 습지 않고 오래가고 벌레 안 먹고 향기가 나는 나무, 제일 건축 재료로 최고로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다.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이 백향목 제일 좋은 건축 재료, 단단하고 오래가고 습지 않고 벌레 안 먹는 나무 백향목. 그래서 의인을 백향목에다 비유. 의인을 종려나무나 백향목을 비유했는데 그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어요. 성전 뜰에. 하나님의 집에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화초가 있으세요? 잘 키우세요? 아이고 저는 누가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아내도 저도 그냥 사역한다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그냥 말라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그 키우기 어찌 힘든지. 애 키울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무 키우는 게. 예, 아이고 그냥 나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왜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있으니까 누가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돌보시고 물 주고 양분 주고 키우시니까 절대로 죽지 않은 거예요. 늙어서도 결실이 계속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누구를? 의인을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하나님이 물 주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의인이 누구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신약 시대는 뭐냐면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 그죠?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늘 추구하는 사람.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남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성도예요. 의인이죠. 의인. 신약 시대의 의인은 누구냐?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 내 관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유행 풍조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약시대의 의인이죠. 이런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홍익교회 모든 성도가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해서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생각과 교만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 홍익교회가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홍익교회는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홍익교회는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정직한 분인지 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바위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요새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뿌리가 없다는 것, 거룩한 분이라는 게 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루시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사람이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듣기 좋든 듣기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홍익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재미있는 말이 아니고, 감동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님, 홍익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는 뭐였죠?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세 번째는요? 의인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예배당 주세요, 예배당 주시오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 믿습니다.